요한계시록 4번 메시지. 계시록에서의 3일 하나님. 온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계시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3일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3일 혹은 3위일체 하나님이란 용어에 친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일 하나님이란 용어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시하는 책인 계시록에서 삼일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고 높고 달콤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의 증거는 최종적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 역시 최종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며 땅의 왕들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하나님의 운행하는 영, 곧 그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충성된 증인이시오. 교회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세상에 대하여는 땅의 왕들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영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운행을 위한 7배의 강화된 영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 곧 증거요 표현이시며 새 창조인 교회를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세상을 위해 땅의 왕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한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들 안으로 주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일러줍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칭호는 능하신 분, 능력이 넘치는 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능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여러모로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칭호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주. 이 전능하신 분이 주이십니다. 주이시라 함은 그분이 우주의 소유자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온 우주의 지주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안의 통치자요 권세자이십니다. 우리나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렇다는 것을 뜻하고 그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주이실 뿐 아니라 소유자요 권세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천사들과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온 우주는 그분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소유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 알파요 오메가임. 계시록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 곧 기원의 시작이시고 오메가 즉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끝이십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는 알파이셨고 지금 이 책에서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시작하셨든지 그분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통치적으로 그분은 태고로부터 시작하신 우주적인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며 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나는 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는 이다이심은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다라는 칭호는 다만 그분이 존재하심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을 가리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빛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거룩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모든 것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삼일이십니다. 그분이 삼일이심은 그분이 아버지, 아들, 영이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철저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삼일성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적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아버지, 아들,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아버지, 번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아버지 되심은 그분이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주이시며 1장 4절이 밝혀주듯이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영 계시록에서 3일 하나님의 순서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3일 하나님의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순입니다. 그러나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세 번째 대신 두 번째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배의 영의 강화된 기능이 중요함을 계시합니다. 이런 요점은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14장 13절, 22장 17절 등에 있는 그 영의 말씀하심에 대한 반복된 강조에 의해 확증됩니다. 서신서들의 서두에서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되며 그분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영도 포함되며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교회들에게 전해집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이제 우리는 왜 계시록에서 그 영이 거룩한 삼일성의 순서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이 책에서 시대가 아들로부터 그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강화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곱 영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일곱 영들은 4절과 5절에서 3일 하나님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연적이고 제한된 지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념에 따르면 일곱 영들이란 말은 일곱 개의 개별적인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곱이란 수는 일곱 개의 다른 영들이 아니라 하나의 7배의 영을 언급합니다. 일곱이란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완성의 수인 한편 열둘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에서의 완성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구를 6일에 안식일 하루를 더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일곱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교회는 7이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일곱 인들, 일곱 나팔들, 일곱 대접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이처럼 7배의 영은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강화된 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일곱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완성의 수이듯이 일곱 영들은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입니다. 실체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며 강화된 기능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7배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가랴 4장 2절에 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존재상 그것은 하나의 등대이지만 기능상 그것은 일곱 등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타락했으며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를 위해 7배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속적인 조명도로 켤 수 있는 삼원 방식의 전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빛이 필요치 않을 때 우리는 1도로 전구를 켜지만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할 경우에도 2도나 3도로 켭니다. 마찬가지로 등대 위에 있는 일곱 등들은 7배의 강화된 빛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빛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되고 시대가 극히 어둡게 된 후에는 성령이 7배로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은 7배의 영이 되었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성령은 스가랴서에 있는 등대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성령은 일곱입니다. 어린 양의 일곱 눈들.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어린 양의 일곱 눈들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이 멀었다면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일곱 눈들을 갖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일곱 눈들 역시 보고 감찰하고 옮겨 붙기 위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을 때 내게 속한 그 무엇이 그 사람 안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눈을 통해서 옮겨 부어집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식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당신의 눈은 당신의 사랑을 내 안에 옮겨 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실 때 처음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곱 눈들은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옮겨 부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곱 눈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와는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눈이 자신과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볼 때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당신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순수한 계시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이 그 사람 자신과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영이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내 눈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내 눈이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눈이 없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 곧 그리스도의 눈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눈이십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그 영입니다. 만일 그 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영과 그리스도 두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영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을 뽑아내는 것이요 그분에게서 눈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과 분리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마치 우리와 우리 눈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눈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곱 눈들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주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십니다. 어느 때에는 그분이 우리를 섬광처럼 관찰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남편과 싸우고 있느냐? 멈춰라. 당신은 이런 류의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주시하고 감찰하고 옮겨 부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 주시하고 감찰하고 옮겨 부음은 그분의 눈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분의 눈은 그 영이며 그 영은 단순히 그분 자신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축복을 상실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일곱 눈들은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일곱 등불에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꿰뚫어 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많은 경우 교회들 안에 장로들이 서로 문제들을 토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일곱 등불이 자기들 위에 비추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일곱 등불의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일곱 눈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사실 그 눈들은 우리보다 앞에 가서 우리의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랑스런 성도들이 다른 지역은 아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지방에 도착할 때 그들은 그 영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이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되돌아가라, 이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영의 문안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 영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온 땅 도처에 편만하십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입니다. 아들. 계시록을 거듭거듭 연구한 후에 나는 계시록이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26가지 항목을 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알파벳 안에는 26자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A부터 G까지의 모든 글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분은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데도 유용합니다. 당신은 빛이란 단어를 구성하고 싶습니까? 그분은 LIGHT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란 단어를 구성하고 싶습니까? 그분은 LOVE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극적인 어느 것이라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어들을 갖고 난 후에는 문장들과 단락들과 장들을 갖게 되며 일단 여러 장들을 가지면 온 성경을 갖습니다. 전 성경은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26가지 항목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충성된 증인. 아들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의해 증거를 받으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주 안에서 그분은 두 가지 창조, 그분의 첫 번째 역사에 의한 창조와 두 번째 역사에 의한 창조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의 두 번째 창조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는 부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그분은 그러한 존재물들 중 어떤 것들을 부활시켜 그것들을 다른 범위인 다른 영역, 즉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두 번째 창조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안에 남아있는 반면에 우리 영은 그분의 두 번째 창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는 우리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둘째 창조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둘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첫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며,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구는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안에 하나의 시작이 있었고,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안에도 또 다른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했습니다. 땅의 왕들의 주권자. 아들은 땅의 왕들의 주권자이십니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적대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당신이 사용하는 달력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복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왕의 달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분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국제달력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달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유일한 주권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들이며 그분은 모든 열국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적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달력을 쓰도록 하겠으며 너희는 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는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아들은 또한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십니다. 인자이신 그분은 인성을 가진 참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 동시에 합당한 사람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아들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것들이 중복적이고 시작과 처음과 알파는 같은 것이며 끝과 마지막과 오메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의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복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면들의 문제입니다. 처음이 되는 것은 당신이 끝이라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처음이라는 것과 당신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작이라 함은 비단 당신이 처음일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이 그 무엇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파와 시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용이나 계속적인 것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함은 당신이 완전한 내용이요 계속적인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즉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심은 또한 그분이 알파벳 안에 다른 모든 글자이기도 함을 가리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함은 시작이나 끝을 가리키지 않은 채 단순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려면 당신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실 뿐 아니라 시작, 곧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끝날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자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과 끝이실 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내용이며 연속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의 헬라어 문자들은 헬라어 알파벳의 모든 문자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어들과 문장들과 단락들과 장들과 책들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문자가 되신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사신 분. 만유를 포함한 분이신 아들은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살게 되셨고 영원히 사십니다. 거룩한 분. 이 사신 분은 거룩한 분, 즉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 또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 즉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참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19장 1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 즉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봅니다. 아멘. 또 아들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란 명칭은 각종 의미들, 실제, 그렇다, 그대로 내버려 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멘 되시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13년 전에 나는 텍사스 타이러에 있는 집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집회에서 나는 감히 크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약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떤 기도들 끝에 나는 조용하게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누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영재님, 당신은 이 나라의 관습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이런 형태의 예배에서는 반드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장소는 공동묘지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회 예배를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오 주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배우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3장 14절은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번역가들은 이 구절 때문에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창시자이지 시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창시자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시작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 아들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가지임을 뜻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이심을 봅니다. 뿌리이신 그분은 처음이요 시작이요 알파이시며 가지이신 그분은 마지막이요 끝이요 오메가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임.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원수에게는 그분이 사자이시며 구속된 자들인 우리에게 그분은 사랑스럽고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왕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 아들은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왕중의 왕이라 함은 그분의 권위를 언급하고 만주의 주는 그분의 머리 되심을 언급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권위시요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읽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지 말며 그분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별 22장 16절에서 우리는 아들이 새벽별이심을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분은 태양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은 새벽별로서 계시됩니다. 그분이 태양이심은 주로 땅 위의 사람들에게 관계되지만 그분이 새벽별이심은 그분의 깨어있고 기다리는 믿는 이들과 관계 있습니다. 깨어있으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벽별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해이신 그분을 뵙기를 사모하지만 지금 나는 새벽별이신 그분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별이신 면에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등 21장 23절에서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등으로서 계시됩니다. 빛은 바로 등의 본질이며 등은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방사합니다. 남편 21장 2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아내임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취하는 남편이심을 암시합니다. 다른 천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신받은 다른 천사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주의 천사로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 받은 천사입니다. 이 26가지 항목을 모두 함께 모아볼 때 우리는 아들이 무엇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와 영은 아들과 하나입니다. 아들이 수많은 항목들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충분하게 표현될 수 없으며 그 영도 표현할 것을 그리 많이 갖지 못할 것입니다.